빼앗긴 문화 콘서트 7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요. 오늘은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의 저자 문화재 제자리찾기 해문 대표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문화재 환수를 성사시키기까지의 우여곡절과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은 과제는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가 정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매력 있는 남자예요. 푹 빠져서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해문 대표님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최 사장님 고등학교 때 음악 좋아하셨어요?
음악이요? 네. 음악 뭐 좋아했죠.
아, 진짜요?
서태지 아이들.
보면은 그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있잖아요.
네.
그 송어가 예전 교과서에는 보면은 숭어로 나왔었잖아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 숭어가 송어로 불려진대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걸 바로잡은 주인공이 바로 해문 대표님이랍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재 찾으러 그 아델리아 홀 레코드를 발견하던 그때 뉴욕에 이제 석 달간 체류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녁 때 심심해가지고 천티 좀 제가 면해보려고 네. 교포들한테 제일 세련된 데가 뭐 어디냐? 그랬더니 카네기 홀이 굉장히 세련된 곳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카네기 홀에 갔는데
네.
운명의 만남에 그날 그 카네기 홀에 연주한 게 피아노 오중주 슈베르트의 이 송어였는데요.
네.
제가 그걸 이렇게 영문 책자를 켜봤는데 슈베르트의 트라우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 제가 영어 단어 몰라가지고 그때 이렇게 영어 사전 이렇게 찾아서
네.
트라우 뭔가 찾아봤더니 레인보우 트라우, 뭐 살몬 트라우 해가지고 연어의 일종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송어라고 나오는데 그 곡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숭어인 거예요.
네.
제가 왜 기억하냐면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그 어디 바닷가에서 전학 온 친구가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그 슈베르트는 하필 가시도 많고 매운탕도 맛없는 하고 많은 물고기 중에 숭어로 작곡을 했으니까
네.
선생님이 얼떨결에 둘러댄다는 게 오스트리아는 바다가 없어가지고 숭어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센스 있으시다 선생님도.
네. 그 송어라는 거 이게 숭어가 아니고
네.
숭어는 이렇게 막 팔뚝만한 게 폴떡폴떡 뛰는 거고 송어는 이렇게 조그만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역이라는 거예요. 가사에도
네.
있습니다. 거울 같은 강물 위에 숭어가 뛴다고 되는데 숭어는 바닷고기인데 숭어가 아니라 송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바꿔라 해서 제가 교과부에 이건 잘못된 거 안 된다 바꿔라 했더니 교과부 직원이 저한테 에이 스님 그 숭어나 송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물고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네.
야 그럼 배트맨하고 베토벤이 같냐 했더니 이분이 논리적으로
우와.
이야기했으면 안 넘어갔을 텐데 이 충격을 딱 봤더니
너무 논리적인데요?
너무 다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베르트 숭어와 슈베르트 송어 이거 다른 거니까 바꿔라 했더니 이분이 거기 감동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정말 바꾸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2012년도부터 슈베르트의 숭어는 송어로 이제 바뀌게 됐다는 이런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에 저한테 저를 전화를 걸으시면요 항상
네.
슈베르트의 송어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사를 더 해보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십니다.
네.
그 교과서에 수록된 오페라
예.
투란도트에 나오는
예.
아리아 공주는
예.
잠 못 이루고를
예.
아무도 잠들지 못한다로 바로 잡아주시기도 했고
예.
또 올해 초에는 영국 박물관에 고려시대 향로에 대한 오류를 고치게 하시기도 하셨다고
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문화재 찾는 것만도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텐데
예.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바로 잡으실 수 있으신지
예.
그리고 왜 굳이 이걸 다 보통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일인데
예.
왜
네.
이걸 굳이 이렇게 힘을 들여서 고치려고 하시는지
예.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연금술의 꿈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연금술이라는 거면 이 세상의 모든 원소 중에 순정한 것들을 모으면 금이 된다는 그런 중세의 꿈 그 종교라는 게 거의 연금술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이 순금이냐. 그건 순도가 99.9%까지 가야지만 순금이라고 하는 거지 98%, 97%만 돼도 순금 안 됩니다.
네.
세상에 가치 있고 진정한 것은 진짜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 잡티, 버그, 오류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사람은 결코 순정해지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도 우리 시대에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꿀 때 무언가가 올바른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럼 구체적인 것을 제외하고 담론만, 언어만 무성한 것은 결코 세상 바꾸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 파사현정, 삿됨을 바로잡는 것이 곧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에 곳곳에 버그, 바이러스처럼 정정하고 있는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시대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50가지 네. 이런 거를 제가 다 설정하고 지난 네. 10년 동안 제가 이 50가지 주제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이제 2014년에 11월에 제가 이 50가지를 전부 다 완성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제 선언하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이제 일반인의 예. 입장에서는 사실 예.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영원한 것들에 대한 거나 예. 아니면 어떤 항상한 것들에 대한 거부잖아요. 예. 모든 거는 이제 무상해서 예. 변화하고 예. 사라지게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예. 거에 대해서 그걸 예. 어떤 정도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고치려고 하는 거는 불교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예.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불교 교리는 이 세상에 유라는 것이 되게 세 가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유, 진실하게 있는 것. 두 번째는 가유, 가짜로 있는 것. 네. 그럼 뭐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몸이 이제 가유겠죠.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망유라고 해서 허망하게 있는 거예요. 허망하게 있는 건 뭐냐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네. 이렇게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생각한다든지 사실이 아닌 것. 그러면은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자라 등껍질하고 이 소뚜껑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소뚜껑 보면 자라 생각나고 자라 보면 소뚜껑 생각나고 이런 건 착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유라는 것이 세 가지로 존재하는데 제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망유, 오류죠. 네. 오류와 가유. 예? 인연에 의해서 있는 걸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게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 실유, 진실로 있는 이제 최상승의 그런 법이 아니라 망유와 가유를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서 끊어내는 과정이 불교 수행의 한 방편이거든요. 네. 그런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 사회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음악 네. 제목에서부터 예. 역사까지.
최근에는 제가 아주 재밌는 오류 하나 발견해서 고쳤는데 뭐냐면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 충무공 장검, 길이 1m 97cm짜리 장검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늘 옆에 두고 이렇게 어루만져왔다는 네. 칼인데요. 이 충무공 장검에 이렇게 보면 빨간색 줄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줄은 뭐냐 해서 제가 조사한 결과 그게 페인트라는 게 증명됐어요.
대단하시다 진짜.
1969년도에 여기 어떤 사람이 거기다 녹슨 거를 네. 감추려고 몰래 이렇게 빨간색 줄 쳐놓은 걸 깜빡하고 안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페인트 지워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이런... 지워가지고 공개했습니다. 페인트 지워가지고.
아니 세심한 남자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어떻게 저희 안 보잖아요. 어떻게 보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일을 하시니까 저희가 존경스러운 거지 만약에 친구나 가족이 있으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개인의 과오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기억력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정진이나 수도를 하다 보니까 예, 기억력이 예. 늘어난 것 같다. 예. 이게 농담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되신
근데
건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은 걸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앞에 걸. 그래서 이제 참선 정진이라고 하는 건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 그동안 알았던 지식을 버리고 선의 세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활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책을 안 읽었어요. 불경을 제외하고. 네. 책을 안 읽었더니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책을 멀리하고 네. 활자를 안 읽으면 기억력이 세세한 것까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라는 기억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 약간 오류를 바로잡는다든지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는데 그런 데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기억력 높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 것. 그래서 문화재환수 운동을 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전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예. 저희가 좀 일본에 아픈 역사가 있다 예, 보니까 예, 예. 일본에게 뺏긴 문화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런 아픈 자 잔재가 좀 남아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런 거 뭐 저희가 혹시 모르는 것 중에 예. 미세하게 캐치하신 거 있나요?
미세하게 캐치한 거 최근 버전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국립현충원에 가로수가 1만 8천 주 식재되어 있는데 그 국립현충원에 네. 애국지사 묘역과 상해 임정여인 묘역의 가로수가요. 네. 일본 오사카가 원산지인 가이츠카 향나무하고 노무라 단풍으로 식재되어 있어요. 아니 국립현충원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 호국 영령을 모신 것이라는 거 가이츠카 향나무하고 노무라 단풍을 심었냐 이거예요. 다 뽑아라. 그래서 제가 국회 본회의에 국립현충원 네. 일본식 그 나무 조경에 관한 철거 청원을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이 청원서를 받아달라고 해서 청원을 제출하러 갔어요.
네.
모 의원께서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거 정말 뽑아야겠다 해서 이제 청원서를 받아주셔서 국회 본청에 제가 청원하러 갔거든요.
네.
국회 본청에 갔더니 국회 본청에 가로수 전부 가이치카야 나오면.
아. 네?
야, 이럴 수가 있냐. 제가 의원들한테 막 따졌더니 의원들이 아, 우리가 일단 현충원 거부터 뽑고 얘기하자고 해서.
너무 많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낸 청원이 처리됐어요. 작년도에.
어.
그래서 국립현충원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네.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그 가이치가 향나무 노무라 단풍에서 네. 18,000그루를 전부 다 금년부터 뽑기로 했어요.
와.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경북도에서도 제 얘기에 동의해서 경북도의 네. 항일 유적을 비롯한 역사 유적지에 있는 가이츠카 향나무 항일 유적지에 심겨진 노무라 단풍을 소유해서 거기는 2만 2천 주를 금년도부터 뽑기 시작해서 아주 제가 나무 뽑는 일을 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나무를 뽑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상에 뭐든지 뿌리를 뽑아야지 되는데
네.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무 뽑기로부터 제가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해서 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나무 뽑기에 아주 그 뿌리를 뽑자는 사상을 이렇게 잘 전파해서 한 제가 지금까지 한 뽑기로 예정된 게 한 7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좀 뽑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나무다. 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본의 잔재가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약간 아 뭐야 막 속상하기도 하고
네.
기분 나쁜 생각도 들고 하는데 더 가슴 아프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고요.
네.
책을 보니까 명성황후가 살해되었던
네.
그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명성황후 살에 사용되었던
예.
그 자객의 칼이죠.
예. 예.
이게 일본 신사에 지금 보관 중이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라는 데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명성황후의 숨을 거둔 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조선왕실의계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격분 2006년도에 이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갔죠.
네.
저는 가서 이제 직접 이거 보자 하고 저 봤어요. 봤더니 토오카츠아키라는 명성황후의 살해범으로 고종이 지목해서 현상금 1만 냥을 벌었던 토오카츠아키가 기증자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칼의 복납 기록에 이 칼에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써 있습니다. 시젠도라고 시젠 지방을 대표하는 칼이라는 뜻인데요.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일곱 자루의 명검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주 다다요시라는 장인이 만들었던 유명한 칼입니다. 이 칼의 칼집에는 토오카츠아키가 당시에 작전명 여우사냥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적었다는 일순전광 잔어 단칼의 조선 늙은 여우를 배웠다라는 이제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보고 엄청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남의 나라 왕비를 죽이고 그 왕비를 죽인 칼을 니들이 기념물로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녹여 없애라. 아니면은 반성의 의미로 한국에 돌려줘라라고 이제 뭐 엄청 야단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럼 이 명성황후를 죽인 칼을 일본이 이렇게 숨겨놓고 자랑하고 있는데 왜 소위 대한의 열혈 청년들이 지금까지 해방된 지 70년이 넘는 순간 동안 아무도 찾아가서 이 칼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가.
네.
갔더니 알게 됐어요. 이 신사는요, 일본의 그 현양사라는 우익집단이 만들었던 신사고, 지금도 일본의 야쿠샤 조직들이 후원하고 있는 일본 우익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런 일본 야쿠샤들이 후원한다는 이유로, 혹시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네.
가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굉장히 가슴 아팠던 순간이십니다. 올해는 을미년. 명성황후 살해 사건이 있었던 을미사변이 발발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120주년 10월 8일 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120주년이 되는 이 10월에 네. 쿠시타 신사에 가서 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촉구하고 이 칼을 없애버리든지 한국으로 반환할 것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제 자객이 사죄의 의미로 신사에다가 네. 이제 반납한 거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진술이 있다는 거죠. 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객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네.
이 시젠도 같은 건 이렇게 막 칼싸움 하면서 쓴 칼이 아니에요. 그냥 칼과 칼이 맞으면 칼에 이빨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주 명검이라고 불리는 보검은 실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종료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잡아오면 그 사람들의 숨을 거둘 때만 사용되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살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시가로 치면 100억 해요. 이 100억짜리 칼을 이 토우카츠자키라는 이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는 에도 시대의 닌자들의 학교였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신사에 약 300자루 정도의 명검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특별한 소명을 부여했던 토우카츠에게 원래 이 신사가 이 시젠도라는 칼을 주고 이 칼로 조선의 왕비의 숨을 끊어라라는 밀명을 내렸을 거고 그 과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칼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신사에 복납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 대표님과 함께 문화재 환수 운동 과정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부터 나무 바로 잡기까지 여러 가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 말고 또 역사적인 얘기도 또 다른 것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당시에 썼던 네. 총알이 일본에 마찬가지 보관 중이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선의 국모를 살해한 칼과 이토 히로부미를 쏜 총알 이 두 개를 생각하니까
예.
그 한국과 일본의 꼬인 역사를 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이 총알도 예. 마찬가지로
예.
보고 오시고
예, 그렇죠.
이것도 뭐 환수나 뭐 그런 것들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일본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조선왕실을 이렇게 반환운동을 하면서 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일본 헌정기념관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헌정기념관이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는 사람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국회 헌정기념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토 히로부미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아요. 메이지 유신의 헌법 초안을 이토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이렇게 보는.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발사된 총알이라는 이름으로 이토의 옆에서 있었던 만선철도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의 넓적다리에서 꺼낸 총알이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 당시에 이토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이토로 추정된 사람에게 세 발을 쏘고 나머지 옆에 사람들 이토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다 한 발씩 쏴서 맞췄거든요.
네.
그중에 이 총알은 다나카 세이지로의 넓적다리에서 꺼낸 걸 그 후에 사후에 딸이 기증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생각하기에 가끔 제가 일본 사람들이 문제 냅니다. 아니 총알은 쏜 사람 거냐 맞은 사람 거냐.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건의 현장은 당시 러시아 지금은 중국입니다.
네.
하르빈이고요. 쏜 사람은 조선 사람이고 맞은 사람은 일본 사람인데
네.
그리고 재판은 중국 그 대련에서 있고 현재 소장처는 일본이고 그러니까 이게 총알이 쏜 사람 거냐 맞은 사람 거냐 압수한 사람 거냐 보관한 사람 거냐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
네.
제가 문제를 내면 아 이게 소장하고 뭐 있는 사람 거냐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습니다만 맞은 사람 거냐 쏜 사람 거냐 이렇게 극도로 질문을 줄여서 얘기한다면 총알 맞은 사람 거라고 하면은 칼은 왜 휘두른 사람 거라 그래서 칼도 일본이 가지고 있고 명성황후 죽인
네.
이토를 쏜 총알도 지들이 가지고 있고 지들이 다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럼 뭐 갖고 있냐 네? 둘 중에 하나 그럼 한국으로 반환하라 제가 막
네.
엄청 제가 막 그 머리를 복잡하게 법률가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재로 제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면서 얽힌 진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네. 해주시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서 이거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상 해문 대표님의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도 퀴즈 내드려야죠.
네. 2부 퀴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퀴즈입니다.
네.
이분은 누굴까요? 1909년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사살함으로써 우리의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세계에 알린 사람입니다. 옥중에서는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였으나 그 일부만을 남긴 채 1910년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게 되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뛰어난 정치사상가로 평가받는 이분 누구일까요?
네,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요. 저자의 사인이 담긴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책 보내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조수미의 If I Live, 나 가거든. 네, 오늘은요.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의 저자 해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 환수에 힘들었던 과정과 거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미까지, 그리고 또 대표님을 보면서 아,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인문학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 내용에서 보니까요. 저희가 또 오그라 컬렉션이라는 네. 얘기를 또 빼놓을 네. 수 없더라고요. 네. 거기 안에 보면 조선시대 왕의 투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다른 문화재들은 예. 저희가 많이 들어서 예. 좀 알겠는데 예. 오그라 컬렉션 이러니까 무슨 패션쇼의 무슨 컬렉션 같기도 하고 뭔지 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오그라 컬렉션은 일제시대의 도구랑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네. 예, 한반도 전역에서 한반도의 상고시대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전기간에 걸친 문화재들을 오그라 다케노스키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수집합니다. 오그라는 약 1100점의 유물을 오그라 사후에 그 아들이 한반도에 수집한 문화재를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이제 남아있습니다. 오그라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도구랑이라고 불렸던 것은요, 소위 가야왕릉을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가지고 창녕 고분군 일대를 도구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그라는 남선전계 사장이라고 전기왕이라고도 불리었는데요. 그 남쪽, 우리 남쪽 부분에서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축적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한반도의 문화재를 수집해서 일본으로 이렇게 반출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65년 한일협정 당시에도 대표적인 약탈 문화재로 지목되어서 반환의 아주 1순위였습니다만 당시에는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반환이 성사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도쿄국립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오그라 컬렉션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풀게 된 건 2010년도에 도쿄의 고서점가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도쿄 고려박물관의 이소령 선생님이란 분을 통해서 오그라가 자필로 쓴 오그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소책자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그라가 한반도에 어디에서 이 문화재를 수집했는지 어떤 경로로 수집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조사한 결과 조선대원수 투구를 비롯한 조선 왕실 유물, 경주 금관총 유물, 창룡 출토 유물, 부산 연산동 출토 유물 등 총 4건 34점이 완전히 도굴품 혹은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지금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제가 소송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파리의 국제박물관협회라는 곳에 방문해서 네. 이것은 도난품이기 때문에 도쿄국립박물관의 소장을 중지해야 된다는 그런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실 환수해야 할 해외 유출된 문화재들이 진짜 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도 아, 진짜 약간 그런 걸 모르고 살았던 제가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여러 가지 막 만감도 교차하기도 하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반출 문화재 이야기 예. 우리 해문 대표님이 좀 깊게 예. 두 번째 강연으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핸더슨 컬렉션을 보는 순간 딸 팔아먹은 아버지 신봉사의 마음으로 자르고 싶은 그림자, 네. 외면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하버드 아서 시에클러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에 가서 핸더슨 컬렉션이라는 문화재와 만났습니다. 이 문화재는 그레고리 핸더슨이라고 불리우는 이승만 정권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의 문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개인적인 하나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제 거빗단리라는 전광령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거빗단리의 내용은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전국까지 이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부유하는 캡틴의 이제 러시아식 발음이 거빗단이라고 그래요. 이인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한국 그 관료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던 미국 문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미국 문정관이 이놈 나쁜 놈이네 라고 제가 분노했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약탈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레고리 헨더슨이라는 사람이 문화재보호법이 체결된 이후에도 한국에서 가지고 나간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보고 아주 매우 놀랐습니다. 네. 그레고리 헨더슨은 60년대 한국의 문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어 교사를 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유학을 주선하면서 그 대가로 선물로 네. 고려 청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물급 장의 청자들을 챙겼습니다. 도자기들을. 헨더슨은 네. 우리나라에서 추방된 외교관으로도 이제 기록됐는데요. 그때 미국으로 가져가면서 자신이 수집한 한국 사람으로서 선물로 받았던 이 고급의 도자기들을 가져갑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삿짐을 외교 행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세관을 통해서 가지 않고 외교 행랑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었고요. 그 짐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들이 와서 헨더슨의 짐을 쌌다고 해서 후대에 두고두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과거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도 헨더슨 컬렉션 그 뒤에 헨더슨이 87년도에 사망하고 나서 헨더슨 컬렉션이 하버드대학에 기증되었다는 이제 사실을 알고 제가 헨더슨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헨더슨의 부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미국 비자가 안 나오는 바람에 못 가다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비자가 면제됐어요. 무비자. 그래서 2009년 1월 6일 날 바로 헨더슨 잡으러 갔습니다. 무비자 시작하자마자 가서 그 집에 갔더니 너무 놀랐어요.
왜요?
불행하게도 헨더슨의 부인 마이어 헨더슨 여사가 네. 저가 도착하기 전에 두 달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헨더슨 집에 남아있었던 방 7개 가득 채워져 있던 네. 헨더슨의 한국의 뇌물로 받아갔던 그 유물들이 매사추세츠 법원에 공익재단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처분돼 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버드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헨더슨이 수집했던 그 청자를 비롯한 백자 뭐 여러 가지 도자들 140여 점이 하늘 아래 최고라는 이름으로 아서세클럽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병국 의원이 같이 갔었는데 보고 야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문화재가 미국에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아주 개탄하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고려 순청자라고 하는 아주 맑은 색깔의 청자인데 소위 조선의 가을 하늘에서 조선의 삼천에서 볼 수 있는 그 비취색 파란 네. 그 하늘색이 그 청자에 녹여있는 아주 대단히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아마 아서세클럽 박물관의 말로는 현존하는 청자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일 거라는 검증을 네.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과연 우리가 뇌물로 바친 문화재 차라리 빼앗겼더라면은 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뇌물로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착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2013년도에 미국 국무부에서 비밀 해지된 키신저 문서를 보게 됐는데 거기 키신저가 헨더슨 컬렉션에 대한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헨더슨 컬렉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해라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알지 못하게 키신저가 명령을 내렸는가 보니까 미국의 세관법은요. 5천 달러 이상의 문화재적인 가치를 가진 물건이 미국으로 반입될 때 반드시 반출 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수품으로 다 압수하게 되었는데요. 헨더슨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신이 선물 받았던 그 청자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관 측으로부터 반출 증명을 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만 헨더슨이 외교 행랑을 이용해서 가져간 것이 불법적이고 미국의 외교관은 일정 액수 이상의 물건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네. 주한미국 대사관이 헨더슨에게 반출 증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의 희망입니다만 과연 그 반출 증명을 받지 못한 미국 헨더슨 컬렉션 지금 하버드대학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열혈 청년이 가서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헨더슨 컬렉션을 찾아올 수 있을지 저도 아주 귀추를 주목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건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빼앗긴 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그 북한이 팩스를 보내줘가지고 문화재 예. 환수를 받을 수 있었다 예, 예. 말씀하셨듯이 북한 관계자와도 뭔가 협조하면은 더 도움이 좀 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가 민족의 제자리 찾기까지 연결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일본 혹은 미국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때 그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저희도 최근에 일본 오쿠라 호텔이라는 곳에 있는 평양 윤리사지 석탑이라는 것에 반환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의 조선불교도연맹이라는 기관이 저에게 일본의 법정 대리인으로 저를 위임해 주어서 제가 북을 대신해서 네. 일본 법원에서 소송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북은 아직 일본과 수교 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권리가 남아있고 이것을 우리 민족이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대대적인 민족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곧 민족 통일, 남북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빼앗긴 문화재를 찾는 것. 그리고 네.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저희가 남은 과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화재 환수가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을 좀 이어줄 만한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까지 좀 생는데요. 여기서 퀴즈 내드리고 갈게요.
1909년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사살함으로써 우리의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세계에 알린 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뛰어난 정치 사상가로 평가받는 이분 누굴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금강초롱에서 나온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드릴게요. 김광석의 광야에서. 네, 오늘은요. 해문 대표님과 함께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대표님은 지금 문화재 환수 운동을 주도하고 네. 계세요. 문화재 하나를 네. 그 내가 되찾아오기까지 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많은 문화재들을 되찾아올 수 없겠지만 예. 줄 서 있는 문화재들 굉장히 많겠죠?
예, 그렇죠. 이제 문화재 환수의 4대 목표라고 이렇게 설정한 거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는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보스턴 미술관에는 고려시대에 부처님 사리를 모셨던 사리굽입니다. 라마타평 사리굽이라고 불리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류순 박물관에 있습니다. 금강산 장안소에 봉안되었던 종. 세 번째는 도쿄 국립박물관에 있는 조선대원수 투구를 비롯한 오쿠라 네. 컬렉션. 네 번째는 오쿠라 호텔에 있는 고려석탑. 이렇게 네 개를 저희 목표로 세우고요. 끊임없이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해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네. 뭔가 참여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참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쭉 해오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고 있다. 우리 네. 사회가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다라는 네. 좀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쉽다는 점 없으세요?
글쎄요, 뭐 문화재 제자리 찾기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남한테 아쉽다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도 이게 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함께 좀 동참해 주거나 이런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느 나라든지 대중운동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운동입니다.
맞아요.
그 대중들이 다 문화재에 관련돼서 이 복잡한 지식을 다 습득한다는 건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 시대적인 정의와 이걸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문화재 반환 운동만큼은 국민들과 함께 하나의 이상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기록을 쓰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증과 매입, 협상의 결과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너무 칭송해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영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웅이라는 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시대의 문제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국가나 아니면 사회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네.
국가가 대신 해야 되는 역할을 사실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엇인가 사회나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 것을 반증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맞아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과분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은 보면은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제가 다 찾아올게.
걱정하지 마. 이러실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의 문화재 찾기 위해서 예.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는 그렇겠죠. 뭐 대중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 비판하는데 대중운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화재 반응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보다도 네.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가운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차가운 머리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협상의 달인.
그래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문화재 한 점 한 점을 찾아오는 것을 주목하지 말고 대중들은 네. 일반 국민들은 이 문화재 환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되는가 하는 그 가치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 격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망각하고 분실한 우리 스스로의 프라이드를 지키고 이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반환에 성공한 이 성공한 문화재에 대한 승리의 기록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냐. 다음에 못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기보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승리를 주목할 때 우리 스스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네. 좀 더 한 걸음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해문수님께서는 이제 문화재 되찾기뿐만 아니라 정반대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2013년에 네.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불상을 훔쳐 반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네. 된 거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 불상이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해문수님께서는 그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라고 네. 그런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사람들한테 너 문화재 왜 찾아오려고 하냐? 그런 거 우리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니꺼 내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없는데 니꺼 내꺼를 따져가지고 상대편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제가 성공한 이유는요. 그런 이해관계,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주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정의인가에 대해서 상대편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문화재 반환 운동은 곧 진실의 구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 불상이라는 거는 맞죠. 그리고 그 불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막 가서 훔쳐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지고 안 돌려줘도 된다. 이것은 진실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라는 건 부처의 가르침을 위해서 있는 건데 부처의 가르침 이름이라고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이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의 불상을 도둑질에 오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진실과 양심에 기반한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일본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는 한때 일본을 가르친 선생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불상을 일본에 전례하고 일본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문명을 개화시켜준 그런 선생님 나라가 다시 한번 피에 찌들어서 소극적인 마음으로 네.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막 붙잡고 울고 있을 게 아니라 마음을 툭 터내서 선생님의 마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진실과 양심에 입각한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위대한 문화민족으로서 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2013년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 막 이 제 주장을 보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3시간 만에 댓글을 4,800개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일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 대표님께서는 워낙 일본과 문화재 반환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일본에 대한 생각이나 일본과의 네. 관계를 네.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네. 좀 더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뭐
그랬겠죠.
네, 들어서
우리가 일본과 싸워야 되는 것은 불의. 정의가 아닌 것과의 싸움이어야지 뭐 일본 사람은 다 죽이면 독립운동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요 옛날부터 문명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던 2000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양심과 진실에 입각한 미래관계를 위해서 일본 사람을 우리 이해하고 일본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관한 승리의 기록을 써봐야지 무조건 막 다 일본이라면 다 막 죽여도 죄가 안 되지 않 는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지향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보내드리긴 아쉽지만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우리 문화재를 되찾는 것에 예. 대해서 예. 뭐 한 말씀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저희 청취자 분들에게 앞으로의 예. 문화재 환수에 대한 바램 예.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이제 앞에 방송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가름하고 제가 광복 70주년을 기다려서 하려고 했던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 민족은요 아주 특이한 문화적 전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족의 노래, 결의의 노래, 아리랑입니다.
아, 네.
1만 년부터 우리 민족이 불러왔다는 이 민요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미군이 포로를 잡으면 조선인 포로인가 일본인 포로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랑을 불러보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부르고 알고 있는 노래인데 이 결의의 노래 아리랑은 2012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요. 2014년에 북한도 유네스코 아리랑으로 등재했어요.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는요.
네.
ROK 남한의 아리랑과 DPRK 북한의 아리랑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따로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민족이 체제와 이념이 달라서 남북으로 분달될 수는 있지만 아리랑에 무슨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남과 북이 함께 유네스코의 남북이 공동 등재하는 통일 한국의 아리랑,
네.
코리아 아리랑으로 등재하는 그런 운동을 제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요 아리랑 통일 운동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지금 서명 받고 있는 거 나오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노래, 결의의 노래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하나의 한국, 하나의 코리아로 등재되는 아리랑 통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동참해야겠네요. 최 사장님도?
아,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광복절을 맞아서요 빼앗긴 문화재를 말하다의 저자이신 해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화재 반환 운동을 하는 험난했던 그런 여정에 관련된 이야기부터요. 우리가 문화재를 반환하면서 가져야 하는 의미들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사드리기 전에 2부 퀴즈 정답도 알려드려야죠.
네. 정답 안중근 의사였습니다.
1, 2부 퀴즈의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게 그리고 너무 유익하게 말씀 들려주신 우리 해문 대표님 그리고 최 사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서점과 팟캐스트 그리고 방송과 그리고 저희 라디오까지 접수한 분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최 사장님 그리고 함께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김도인 이독실 깡선생 모시고 인간의 심리와 뇌에 대한 지적인 이야기 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 장사익의 아리랑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 No!